잘못된 고정관념이 무너질 때 충격을 받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택에 저희 집에 갔어요. 뒷뜰에 그 꽃밭을 이제 물을 조금 주려고 하는데 작은 새끼 토끼 새끼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저게 쥐인지 아니면 토끼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근데 풀밭에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살며시 가서 보니까 분명히 토끼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집 토끼를 키운 경험이 있어서 저거 잡아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딱 이게 잡았습니다. 근데요, 잡자마자 이 토끼가 막 그냥 아주 낑낑대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새끼 울음소리를 들은 어미 토끼가 저쪽 펜스 그 옆에서 팍 뛰어나오면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면서 막 그냥요. 아니, 저 토끼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토끼 같은 마누라 뭐 이야기도 하고요. 뭐 토끼 같은 뭐 아주 그 부드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막 하고 이러니까 토끼가 도망을 울타리 밑으로 들어가 도망갔는데 제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다시 제가 이 토끼가 진짜 또 어떻게 하나 싶어서 또다시 그 새끼 토끼 그걸 찾아가서 이제 제가 잡았어요. 막 이렇게 붙들었어요. 역시 막 그냥 소리를 낑낑대고 지르는데 세상에 토끼 어미가 또다시 오는데 그때는 제가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혹시 이놈이 오면 내가 이거 때리리라 하고 갈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토끼가 내한테 덤비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토끼를 갖다 집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반응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토끼가 사람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만 토끼 지금 기어다니는데 절대 여러분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도 어미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토끼가 정말 다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세상에 펜스 밑에요. 딱 얼굴만 해가지고 눈만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온몸에 영원해, 그냥. 전율이 확 오르는 게요, 뭐냐면. 네, 너 지금 토끼, 저 어미 토끼 보지?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벼락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제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토끼 애미도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쏜살같이 튀어나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일생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힘써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토끼 새끼를 보는 그 어미의 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생업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목사는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할까? 은혜를 받게 할까? 주일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 관심이 다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주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왔는데 오늘 말씀이 딱 박혔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제목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련. 설교 제목이 너무나 고상하지만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혹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쌍뚱맞게 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련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련은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시험이 올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말씀을 이어갈 때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키워드 중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은 이 테스트나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험이란 말과 시련이란 말을 혹시 섞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은 분별하고 이해를 하면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학의 자문입니다. 이 자문 뭐냐면은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주옥 같은 이 권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은 말을 돌려하지 않습니다. 흔히 뭐 세상의 말로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짧아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명령형이 많은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흔한 그런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럿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있는데 둘이나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 그렇지 열두 제자 중에 명단 제일 뒤에 나오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렸을 적에 아주 장난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혹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놀았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 회당에서 아마 구약 성경을 이제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혹은 예수님을 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죄인들하고 논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형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하려면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일해라 유명한 사람 좀 대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야고보는 아 내가 형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요 사도들 가운데 존경을 받게 되어졌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세푸스가 쓴 그 고대 유대사에 보면은 AD 62년경에 이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헤롯에게 이제 목이 잘려 죽은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다릅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이 보아느게라고 별명으로 예수님이 불러줬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를 조금 함께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믿음의 신앙 생활 삶을 살려면은 온갖 시련과 역경이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였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냥 핵심만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낙담이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 인커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이 오게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하고 원망이 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 당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야고보의 이 권면, 격려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녀 문제로 낙심이 될 때, 부부 문제로 감정이 상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그럴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자체, 시련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말은 쉽지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냥 드러눕고 그냥 막 이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냐면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지만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낳아본 이 자매님들은 임신했을 때 처음에 기쁩니다. 엄마, 우리에게도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 기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 눕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도 막 그냥 이렇게 한손 받쳐가 되고 일어날 때도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잠잘 때도 막 이거 불편하고 말입니다. 너무 그것뿐입니까? 어디에요? 막 그냥 뭘 음식을 먹어도 막 그냥 어떻게 토하기도 하고요. 남자들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남자들은 허당입니다. 허당. 예. 정말요. 예. 토끼 새끼 그 애미 저는 순놈인지 암놈인지 저는 분명히 알아요. 확인 안 해봐도. 왜? 제가 어릴 때 토끼를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 정말로 불편해도 임신해도 뭡니까? 다시는 내가 임신하냐고. 그다음 애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엄마 하고 막 자기 남편 옆에 있다가 잘못하면 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낳고 난 뒤에는 애가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또 하나 낳아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고 또 하나 낳아야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그냥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볼펜 하나 들고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이게 운동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들기 힘든 아령이나 역기 같은 걸 들으면서 해가 올리는잖아요. 이러잖아요. BTS 클립 안 가봅니까? 예, 거기 가보면요. 막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요. 막 그냥 막 힘을 다해서 막 그냥 아예 그냥 정말 막 숨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팍 들었다 놓고 이릅니다. 왜 그렇죠? 왜요? 밥 먹고 왜 저런 일을 하죠? 괜히 시간 들여서 돈 내고 왜 저러죠? 건강하니까. 무설이 막 생기는 걸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영혼이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 인격을 닮아가려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지기 힘든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어요. 오해를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련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참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예본,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아무래도 여기 못 와. 근데 또요, 아무래도 와야 되지만은요,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결과를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 시련은요, 일단은 선포해야 돼. 기쁨의 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은 회복되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는, 혼의 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격은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지 말만 한다고 겸손해집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과 동정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시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적인 시련은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신앙적인 시험은 내가 하나님과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나를 볼 때 사랑의 모습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시련이 있어야만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내 스스로가 키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성품 중에 인내를 키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험이나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이 인내, 이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허용할 때에 우리가 반응하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마음 감정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은, 그럴 때는 힘들어도 결국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요, 시련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지, 물론 시련 그 자체로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견디면서 통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련을 주지 않아도 삶 가운데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시련, 역경은 이미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악한 마귀가 세상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 시련, 시험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 시련, 역경이 있을 때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하면은 인격의 변화가 없고 자기 고집만 강하게 됩니다. 예수님 닮지 못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만두고 인내력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격의 변화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알면은 우리는 견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미 토끼보다 더욱더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하다가 못하겠어요, 모두가 못하겠어요, 이제 좀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됐다, 그럼 잠시 좀 쉬어라, 다시 또 큰 시험 나중에 하나 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지 않고 공중부양시켜서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시련, 역경, 시험을 당하게 하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인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잘 버티게 되면은 인내하게 되면은 시련을 극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그 열매로 우리 마음의 자아가 늘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 단어로 휘포모네오입니다. 휘포모네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밑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밑에 그 밑에 머무는 거예요. 인내가 뭐라고요? 휘포, 그 다음에 모네오. 휘포모네오인데, 밑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밑에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겁니다. 또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큰 역기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무거워요. 이게 나를 짓눌러. 그러면은 짓누르도 내가 딱 떠받치고 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가 머물고 있다가 까무라질 것 같아서 못 무너진다, 아이고 죽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달랑 들어서 또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이게 인내인 거예요. 혼란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그 강한 의지, 그래서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대인데 변화되지 않는 인격과 성품, 이걸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시련이나 시험이 오면은 인내해야 하는가? 왜 그냥 견디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있을 때 무조건 그냥 견디고 참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섭리란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providence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를 보게 되면요, providio라는 단어인데 프로란 말은 미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비데오란 말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뭐냐, 미리 보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신다. 여러분, 요거 하나 딱 붙들려야 돼요. 나는 나의 미래 내일을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미래 내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섭리는 미리 보시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창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심에는 섭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 우리가 현재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전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입니다. 모든 것, 시련, 역경, 어려움 다 뭡니까?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려면 시험과 시련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나의 에고가 죽지 않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 이걸 자꾸만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시련이 기뻐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 몸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의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슬퍼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슬퍼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혹은 아이고 기뻐하세요 하면 예, 기뻐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마음이 아파야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어야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요. 좋은 일이 있어야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무조건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편을 아침에 묵상하는데요.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시편에 보면 오늘 아침에다 보니까요, 기뻐해야 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기뻐할 때에 기대감이 생기는데 무슨 기대감? 좋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들, 시련들, 역경들이 있습니까? 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물결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피하지 못하면, 우리가 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주하지 말아라, 익숙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은 마귀인 것 같아도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함이고 기대감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 감동 없는 교회 생활, 형식적인 외식하는 기도, 영적인 무기력과 매너리즘.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적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내가 예수 만났을 때 그 구원, 하나님 하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물결이 이렇게만 해도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을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세상적으로 막 나갔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아갈 막 그냥 묶이게 될 때에 영적으로 무감각함이 빠져들고 피로감에 사로잡히고 그냥 영원히 울림이 없고 눈물도 말라버렸을 때 이게 큰 적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최소한만 하면은 보람과 기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점점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목회자 코너에 썼습니다만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엔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핑계와 변명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적당히 하고 최소한만 한다면은 그리고 다른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사업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돈이 잘 벌리지 않으면은 문 닫고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고 눈치껏 하면은 결국은 업무의 능력은 없어요. 오르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윗사람 눈밖에 나고 결국은 해고당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이 힘들다고 적당히 그냥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면은 실제로 경기에 뛸 때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부상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이고 난 나이가 이제 좀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내가 나를 좀 만족시켜야 되고 내게 보상 좀 해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고 최소한만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짐을 안겨주는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도 똑같아.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적당히 하면 권태감에 빨리 빠집니다. 사랑은 식어져요. 사랑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사랑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푹 빠지는 것이 사랑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게.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는 동안에 우리 내면은 더욱더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겪기 어려운 이 단련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고 문제 해결 능력도 길러지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지난 후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느껴지고 아 하나님이 참 정말 나에게 잘해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이나 권태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과 환난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요 시험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분명한 판단력으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인데 이 웹스터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아는 것 이 뉴 바이블 커멘터리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혜가 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뭔지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지혜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는데 실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지혜를 못 받느냐? 6절에서 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건 뭐냐?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지만은 일단은 결정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린다.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예 못 듣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회 식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직감적으로 압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정말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토끼 새끼 한 마리 울음소리에도 어미가 반응하고 달려나와서 사람인 저를 갖다가 저보다 뭐 100배 정도 안 크겠어요, 사실은요. 그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그때예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합니다. 시련, 시험 나쁜 것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다.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가능 과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고난 시련이 없으면 내가 그만 방자했지. 근데 그 시련 역경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놓고, 마음 놓고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정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내가 예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평탄 대로를 열어주시고 모든 범사에 돌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향과 성품 기질을 주님이 아름답게 세워서 한 시대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련, 이것을 내가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